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사역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설교했던 메시지죠. 복음 전파 내용입니다. 이 메시지를 보면 구약 전체를 사실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의 내용을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을 좀 이렇게 한 장으로 쭉 정리하고 싶다면 이 사도행전 7장을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스데반이 말했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 어떤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 당시 사도들을 대신하여서 구제와 또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곱 사역자를 뽑았는데 그 일곱 사역자는 그냥 구제하는 것으로 재정 돌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냐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명한 구속의 줄기를 알고 있었고 복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 있었고 또한 천사와 같이 빛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이 없이는 어찌 돌에 맞아 죽고 또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천사 같은 얼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복음, 이 메시지를 보면 아, 스데반 안에 이 생명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아침에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 쭉 이 스데반이 했다면 오늘은 그 모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말씀을 받고도 순종하지 아니한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랬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물론 나와 같은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던 자가 바로 이 모세라.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아침 17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이렇게 쭉 봤잖아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하여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 라고 스데반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에게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언약의 중보자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말씀의 전달자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개역성경에서는 생명의 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도. 그러니까 생명,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돌이, 이 돌이죠. 생명의 도. 살아있는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던 언약의 중보자라고 스데반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여기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또 우리에게 주었다 준이라는 그 말씀은 이 언약 백성의 책임,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뿐만 아니라 이제는 신약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까지 받은 구약과 신약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복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는 우리에게 들려진 이 놀라운 특권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은 만큼 그 말씀대로 진실되게 사는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우리 조상들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특권을 받은 그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일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배반을 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 또 40절에 아론더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아론에게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게 했죠. 아론은 또 그들의 말을 들어서 그 애굽 땅에서 가지고 왔던 큰 무치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4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셨다는 거죠. 그래 예면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42절 오니까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대로 하늘의 태양과 별들과 달을 섬기도록 그냥 내버려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유기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에도 내버려두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42절과 43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리는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므로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빌론 밖으로 옮기리라. 자, 아모스 5장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구과 기원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도대체 40년 동안 나를 섬긴 적이 있느냐? 하나님 물었습니다. 너 진짜 예배하고 섬긴 적이 있느냐? 40년 동안 제사를 드렸는데 과연 그 40년 동안 진심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그쳐 물었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강물처럼 흘러야 했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 그 앞에 말씀이 공의가 하수처럼 정의가 물처럼 흐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삶으로 나타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만약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했다면 그런 삶을 통해서 드러났을 것인데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한 너희를 보니까 도대체 40년 동안 너희가 진짜 나를 섬겼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그런데 스데반은 오늘 42절, 43절에 그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너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율법의 그 특권을 가지고 잘 믿었다면 과연 이 40년 동안 드린 이 예배가 이 제사가 헛되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그 말씀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렸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 잘 믿었느냐? 진심으로 하나님 잘 믿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잘 믿었다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느냐? 그냥 내 마음의 소원, 내 뭔가 이루기 위해서 그냥 저 산에 가서 초파일 드리듯이 초파일 하듯이 그렇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과 같지는 않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은 초파일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산골짜기 가서 그렇게 절을 하고 그렇게 봉헌을 하는데 과연 우리의 예배는 그들과 다를 바가 뭐 있냐 이 말이죠. 우리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라고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금까지 성전을, 이 성전을 통하여서 제사하고 유월절 지켰던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너희가 예배 드렸느냐? 진짜로 절기를 지켰느냐?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말씀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의 내용을 삶으로 구현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구원자가 언약의 중재자였던 이 지도자 모세를 거부하고 도리어 애굽을 그리워했다. 옛날 삶을 그리워했다. 뿐만 아니라 황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 초반부 7장 7절에서 스데반을 통해서 하신 메시지가 있죠. 7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정면 부인하고 배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모세 시대 때 그들의 배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500년 후에 영광의 메시아를 배반하는 일로 끝나는,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52절에 그들이 바로 그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52절 끝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자가 되었다. 살인한 자가 되었다. 그때 그 모세의 말씀을 거역하고 모세를 배반하고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했던 그들의 그 흐름이 지금까지 너희에게 와서 이 의인 예수를 죽이는 살인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치, 곧 구원의 기쁨과 감사보다는 보이는 가치, 풍요와 안정의 마음을 송두리 채 빼앗겨버린 결과가 그거였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신을 섬깁니까? 무엇 때문에 가서 산골짜기마다 가서 절을 하는 것입니까? 사실 자기의 풍요와 안정,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절을 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도 구원의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산골짜기에서 하는 거나 여기에서 하는 거나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기도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그런데 그들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 스데반은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오늘날 거룩한 성도를 부르받은 우리는 마음을 다른 데로 빼앗기지 말고 오직 말씀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잘한 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켜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결국은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돌아서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을 놓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만이 하나님의 처소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또 스데반은 그런 지적을 합니다. 성전을 우상화하는 그들에 대해서 오늘 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거든요. 49절과 50절이 이사야 66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한 거다. 이사야 66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49절과 50절을 그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죠. 그런데 그 교회를 짓고 그 성전을 짓게 하신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역사할 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게 성전 의식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이제 중세 가톨릭으로 오면서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기 시작합니다. 자, 유럽에 이렇게 가보면 그냥 수백 년 동안 예배당 지었던 것을 자랑합니다. 성당 지었던 것. 그리고 조금이라도 다른 이 성당이 자기 것보다 크다 그러면 또 짓습니다. 또 높입니다. 그래서 크기를 자랑하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베리벨 화려한 것들이 다 있고 막 금으로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닙니다. 또 여러 성상을 만들어서 우상 그런 이 동상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당을 자랑을 하죠. 그 성전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성전 안에 진짜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예배하며 또한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들은 그 건물 유지하기 위해서 돈 받고 관광객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면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수입으로 그것을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과연 믿는 사람이 거기 얼마나 있을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 스데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도대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난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으면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거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거할 모든 곳이 다 주님의 집이고 주님의 것인데 여기만 주님이 계신다라고 유대인들은 성전을 그렇게 자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거기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 가보면 가톨릭 예배당하고 그냥 개혁교회 예배당하고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개혁교회 예배당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너무 소박하고 조촐합니다. 썰는 이렇게 진짜 우리 예배당도 이렇게 마찬가지죠. 그런데 가톨릭 성당은 너무 화려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 받으시는 게 건물이냐? 아닙니다. 그 안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인격적인 믿음, 그리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잘 세워졌느냐. 사람이 안 세워지면 건물은 남되 이제는 관광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유럽만 그런 게 아니죠. 미국도 그러가고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형편인데 우리가 건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대 동일 신앙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을 진실에 따르는 성도가 건물보다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의 크기와 규모를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건물 좀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습니까? 진짜 오직 성령 안에서 거룩한 이 장소로 정말 지어져가는 공동체, 에베소서 2장 사도 바울이 2장 22절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 서로 그 안에서 연락하며 지어져가는 공동체냐, 이것을 중요하게 보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라. 함께 지어져가는 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서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를 주님이 이제 교회로 본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교회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우리가 서로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그 교회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우상시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해요.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거 선지자들을 배척한 이 조상들처럼 유대인들이 그런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의인 예수를 배척하고 살인해 버렸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할례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51절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성령을 거스른 이유는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목이 고다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은 겉으로만 우리가 예수 믿는 척 해서는 안 된다. 이면적이 된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 믿고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고 할례 세례 받는 그 겉의 세례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마음의 할례, 마음의 거듭난 세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찬송했던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내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사람에게서도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진짜 하나님께 칭찬받는 내 삶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아니라 종교생활로 아마 그렇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저 산골짜기에서 오늘 초파일 드리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돌아봐서 진짜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깨어있는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